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선 사업을 위해 만든 트럼프 재단이 해산됩니다. 바브라 언더우드 뉴욕주 법무장관은 재단을 해체하기로 트럼프 대전 측과 합의했다고 18일 발표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재단의 남은 자산은 다른 비영리 재단에 이관됩니다. 이 합의안은 법원이 승인해야 발효됩니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 측이 사업이나 선거운동에 재단 기금을 전용했다며 트럼프 재단을 상대로 올해 초 소송을 냈고 이 소송은 이번 합의와 상관없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뉴욕주 검찰은 배상금 280만 달러를 부과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자녀들이 앞으로 10년간 자선 조직을 운영하지 못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휴전 협정이 발효된 예멘에서 전투가 점점 잦아들고 있다고 현지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18일 0시부로 휴전이 발효된 호데이다 시에서는 산발적인 총격만 있었고 비교적 차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틴 그리피스 유엔 특사는 휴전 협정이 지금까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예멘 반군과 후티 반군 예멘 정부와 후티 반군 측은 유엔 중재로 지난주 스웨덴에서 휴전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최근 정부군과 반군은 호데이다에서 치열한 시가전을 벌였습니다. 이 전투로 그간 호데이다 항을 통한 구호품 반입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멘 전체 인구 가운데 절반 정도가 현재 기아선상에 있고 아이 약 8만 5천 명이 영양실조로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러시아가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각종 소셜미디어를 동원해 당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지원했다는 최근 미 상원 보고서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크렘린궁이 반박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8일 기자들에게 해당 보고서는 미국 내 사회적 긴장에 대한 비난을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러시아로 돌리려는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정부는 미국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 연방상원 정보위원회는 러시아가 2016년 미국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전방위적으로 활동했다는 내용을 담은 외부 용역 보고서 두 건을 공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일본 정부가 해상자위대가 보유한 이즈모급 호위함을 사실상 항공모함으로 개조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새 방위지침을 확정했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18일 내각이 새로운 방위력 정비지침인 방위계획대강과 이에 따른 무기획득계획인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새 방위지침에서 해상과 공중에서 빠르게 강화하고 있는 중국의 군사력 등 일본 주변을 둘러싼 안보 환경을 주목하는 한편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이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태평양에서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상자위대가 보유하고 있는 이즈모급 호위함을 향후 5년간 개조해서 항공모함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개혁개방 40주년 경축대회 연설에서 변함없는 개혁개방의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1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개혁개방 40주년 기념식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연설하며 중국이 개방을 확대하고 주요 개혁 이행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은 흔들림 없이 국유 경제 발전을 강화하는 한편 비국유 경제 분야의 발전도 장려하고 이를 지지하고 견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중국 공산당이 사회 모든 분야에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총회가 17일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로써 북한 인권 결의안은 지난 2005년부터 14년 연속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고 결의안이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처리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일본과 유럽연합 EU가 공동 작성하고 미국과 한국 등 61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올해 결의안에는 북한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와 책임자 처벌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이 5년 연속 포함됐습니다. 또 예년과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장기간 지속되는 인권 유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명시했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구지영입니다. 중국이 개혁 개방을 단행한 지 40년이 됐는데요. 그동안 중국은 얼마나 변했을까요? 영국 BBC 방송이 중국의 변화를 몇 장의 사진으로 정리했는데요. 먼저 베이징 거리를 뒤덮었던 자전거 물결이 자동차 물결로 바뀌었습니다.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칙칙한 인민복 일색이었던 사람들의 옷차림 화려하고 또 다양해졌고요. 보잘것없는 물건뿐이던 상점에는 고급 물건이 즐비합니다. 또 중국이 개혁 개방에 들어가기 전 1970년대 중국 아이들은 연휴에 해외여행을 간다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요. 하지만 요즘 중국인들은 전 세계를 누비며 사치품 구매 시장에서도 귀한 손님으로 대우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한 가지만큼은 중국 정부 뜻대로 안 됐다고 하는데요. 한자녀 정책으로 한껏 내려간 출산율이 좀처럼 올라갈 기미를 보이지 않아서 골치라고 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맑은 날씨에 다소 포근한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 날씨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전국적으로 구름이 조금 끼거나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10도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2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평양은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 신의주 영하 6도에서 영상 4도의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2도에서 영상 6도, 함흥 영하 5도에서 영상 9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6도에서 영상 5도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도록 하죠. 알래스카 출신 미국 악단 포르투갈 더 맨이 부릅니다. 예전의 감동을 여전히 느낀다는 가사의 노래 Feel It Still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중국의 개혁 개방 40주년을 맞아서 앞으로 개방을 더 확대해 중국몽을 실현하겠다고 시진핑 국가 주석이 연설했습니다. 미국에 대항해서 국제사회 영향력을 더 키울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미국산 최첨단 전투기 구매를 늘리고 2차 대전 패전 후에 처음으로 항공모함을 확보하기로 했고요. 예멘 정부군과 후티 반군 간의 휴전협정이 18일 발효됐는데요.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중국이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았네요.
네, 1978년 중국 지도자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주창하고 경제적, 정치적으로 세계의 문을 연지 올해가 40주년입니다. 1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 주석을 비롯해서 당, 정, 군 최고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있었는데요. 개혁개방 40주년 유공자로 100명을 뽑아서 상도 줬습니다. 마윈 알리바바 그룹 회장, 마화텅 텐센트 그룹 회장, 또 미국 프로 농구 리그에서 뛰었던 체육인인 야오밍 씨 등이 메달과 상패를 받았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기념 연설도 했다고요?
네, 시 주석은 지난 40년에 걸쳐서 중국의 발전상을 소개한 뒤에 이 당의 영도에 따라 자신감을 가지고 노력해달라고 중국 국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또 우리는 신시대에도 계속해서 개혁개방을 추진할 거라면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 그러니까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앞으로도 개방을 계속하겠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당,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그리고 개혁개방 정책이 중국 역사의 3대 사건이라고 시 주석은 강조했는데요. 앞으로도 개혁 실천을 전면에 내세우고 개방을 더 확대해서 21세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완성하자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은 이를 통해서 향후 몇 년 안에 세계를 놀라게 할 경제적인 기적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시 주석의 이런 연설에 대한 이 국제사회 반응 좀 살펴볼까요?
네, 시진핑이 기적을 약속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내놓지 못했다는 제목을 CNN 방송이 뽑았습니다. 듣기 좋은 말들로 연설을 채웠지만 정작 알맹이가 없다는 얘긴데요. 기존에 했던 발언들을 되풀이하거나 원칙만 주장하고 실천 방안은 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해왔던 얘기를 단순히 반복한 데 불과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CNN을 비롯한 미국 언론이 이렇게 비판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시 주석은 지난달에 일대일로 관련 행사인 상하이 국제수입박람회 개막식에서도 관세를 내리고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주제로 연설했습니다. 또 지난 4월 하이난성에서 있었던 보아오 포럼 개막 연설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말했는데요. 시장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춘다, 투자 환경을 개선한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 수입 물량을 확대한다는 신개혁개방 4대 계획을 구표했습니다. 중요한 행사를 할 때마다 비슷한 내용의 개방 원칙만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미국하고 뭐 서방 언론이 기대했던 알맹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 어떤 겁니까?
네, 경제 분야에서 정작 중요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의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이 지적했습니다. 다른 서방 언론의 반응도 비슷한데요. 심지어 홍콩 영자지인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도 외부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중국인의 단결만 호소하는 연설이었다고 적었습니다. 반면에 인민일보, 신화통신 같은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 시 주석의 연설이 중국과 세계 앞날에 희망을 제시했다면서 호평했습니다.
네, 중국 관영 매체들 입장에서는 이날 이 시 주석 연설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뉴스였겠네요.
네, 물론입니다. CCTV는 1시간 30분 동안 계속된 시 주석의 연설을 중국 전역에 생중계했는데요. 중국에서 이렇게 특정 행사를 장시간 생중계하는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다른 매체들은 CCTV 화면을 받아서 인터넷으로 중계했고요. 연설 원문도 실시간으로 제공했습니다. 관영 언론에서는 시 주석 연설 또 개혁개방 40주년 기념식 관련 소식으로 기사가 넘쳐서 다른 뉴스는 찾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네, 이 중국 언론이 관련 기사를 보도하면서 어디에 주로 초점을 맞췄습니까?
네, 주로 시 주석 업적을 홍보하고요. 지도력을 평가한 기사들인데요. 신화통신의 경우 시 주석의 아버지도 지켜세웠습니다. 1978년 중국이 개혁개방을 할 때 시 주석의 아버지인 시중신 광둥성 총서기가 최고 지도자인 덩샤오핑에게 경제특구 설립을 허락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큰 역할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혹시 이날 연설에서 미국에 관한 얘기는 없었는지요?
네, 있었습니다. 미국을 직접 거명하진 않았는데요. 애둘러서 비판한 내용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우선 경제 분야에서 중국은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다자 무역 체제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보호 무역 기조를 겨냥한 발언으로 서방 언론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또 그 누구도 중국에게 뭘 해라 말아라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도 말했습니다. 내정 간섭과 강자임을 믿고 약자를 깔보는 것도 반대한다고 덧붙였는데요.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철폐,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꾸준히 요구하는 미국에 대한 반발로 풀이됩니다.
네, 외교나 안보 분야에서는 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중국이 갈수록 세계 무대의 중앙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시 주석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세계 평화 건설자, 글로벌 발전 공헌자, 국제 질서의 수호자가 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 맞서서 국제사회 영향력을 키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주요 매체들은 풀이하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시 주석 어조에 자신감이 가득했다면서 미국에 대항하는 결의가 연설문 곳곳에서 묻어난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일본이 새로운 군사 장비를 대거 확보하기로 했네요.
네, 일본 정부가 18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강요 회의를 열고 새로운 방위력 정비 지침인 방위 계획 대강 그리고 이에 따른 무기 획득 계획인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은 내년부터 2023년까지 어떤 무기를 일본 자위대가 도입할지를 적은 목록인데요.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먼저 항공모함을 확보하기로 했고요. 또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 F-35를 미국에서 추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총 27조 4,700억 엔, 미화로 약 2,240억 달러를 투입하게 됩니다.
네, 일본 정부가 이런 결정을 한 이 배경이 뭡니까?
네, 미국을 도와서 영내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방위 대강 계획에 적었습니다. 앞으로도 미국은 세계 최강의 대국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 경쟁이 고조되면서 영내 질서의 도전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 러시아 외에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일본 방위력 강화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일본의 이 방위력 강화 계획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네, 우선 항공모함의 경우 해상 자위대가 현재 보유 중인 배를 개조해서 확보하게 되는데요. 헬기 호위함으로 분류되고 있는 이즈모급 한두 척을 전투기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바꾸는 겁니다. 일본이 항공모함을 보유하는 건 1945년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처음인데요. 일본은 한때는 미국에 이은 항공모함 대국이었지만 패전 직후에 전량 폐기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최신형 전투기도 사들인다고 하셨죠?
네, 항공모함에서 운용할 전투기들을 미국에서 들여가는 건데요. 제한적인 공간인 항모 갑판에서 뜨고 내릴 수 있는 단거리 이륙 수직 착륙 기능을 갖춘 미국산 F-35B 18대를 도입하게 됩니다. 특히 미국산 전투기 구매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아르헨티나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를 요구한 데 따라서 앞으로 십수년간은 일본이 100억 달러를 들여서 F-35 전투기 총 147대를 확보하게 된다고 폭스뉴스 등이 전했습니다.
네, 이 항공모함을 개조하고 이제 만들고 이 항공모함의 실을 전투기를 사들이는 외에 네. 또 어떤 이 군사적 능력 확대를 일본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네, 미사일 능력 향상도 추진하게 됩니다. 지상 배치형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전단 부대를 신설하고요. 도서 지역의 방위력 향상을 위해서 고속 활공탄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인터넷과 온라인 공간을 책임지는 사이버 방위대, 또 우주 전문 부대도 새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난주 예멘 정부군과 반군이 역사적인 휴전 협정을 체결했는데요. 18일 드디어 휴전이 발효됐죠?
네, 현지 시각으로 18일 0시를 기해서 내전 중에 교전이 가장 치열했던 이 호데이다시의 휴전이 발효됐습니다. 지난주 예멘 정부와 후티 반군 측은 유엔의 중재로 스웨덴에서 역사적인 휴전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네, 휴전이 발효된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휴전 협정이 발효된 후에도 한두 시간 정도 정부군과 반군 간의 산발적인 총격전은 있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비교적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유엔과 현지 관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휴전협정을 중재했던 마틴 그리피스 유엔 특사는 아직 전면적인 철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지금까지는 휴전협정이 효과가 있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예멘 내전이 발발한 지 뭐 벌써 4년이 다 돼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 2014년에 시아파 소수 후티족 반군이 순위파 정부에 대항하면서 시작된 건데요. 2015년 초에 후티 반군이 이 수도 사나 그리고 서부 대부분의 지역을 장악하고 압둘라 만수르 하디 대통령이 해외로 도피하면서 본격적인 내전 양상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다 순위파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8개 아랍국들이 후티 반군이 시아파 이란을 등에 업은 걸로 보고 예멘 정부를 도와 연합군을 결성하면서 지금은 이슬람 종파 간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네, 이 예멘 내전의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하죠.
네, 유엔에 따르면 4년 가까운 내전 기간에 6,700여 명의 목숨을 잃었고요. 전체 인구의 절반인 1,400만 명 정도가 기아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또 약 8만 5천 명의 어린이가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은 걸로 추정되고 있고요. UNHCR에 따르면 2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약 1,600만 명이 제대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등 최악의 인도적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네, 국제사회에서 구호 노력을 펼칠 텐데 이게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가 보군요.
네, 예멘 서남부 이 홍해 연안에 있는 호데이다항은 이 후티 반군의 주요 거점이자 구호품의 70% 이상을 전달하는 주요 통로인데요. 최근에 호데이다시에서 정부군과 후티 반군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면서 구호품 반입이 어려웠습니다. 유엔은 호데이다시에서 전투가 계속되면 25만 명 이상의 목숨이 위태롭고 수백만 명에게 필요한 이 구호물품 전달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해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정호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담당 판사는 플린 전 보좌관이 심각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을 전후해서 매우 광범위한 여론 공작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10대들 사이에서 음주와 마약 사용은 줄어든 반면에 전자담배 이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서 우려를 낳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선고가 연기됐네요.
그렇습니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공판이 18일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법원에서 열렸는데요. 이날은 원래 선고가 나올 예정이었는데 담당 판사가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선고를 연기한 이유가 뭡니까?
네, 플린 전 보좌관이 계속 특검에 협력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판사가 이 협력 작업이 다 마무리된 뒤에 선고를 연기할 수 있다고 말했고요. 여기에 이제 양측이 합의를 하면서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네. 또 이 플린 전 보좌관이 받고 있는 혐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관련해서 연방수사국 수사관들, 이 FBI 수사관들한테 이 거짓말한 그런 혐의죠?
그렇습니다. 네. 예, 이게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서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러시아 스캔들은 지난 대선 당시에 이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서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가 공모했다는 의혹을 말합니다.
네. 지난해 임명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 이끌고 있는데요. 이 특검이 기소한 이 플린 전 보좌관의 혐의 내용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네. 지난해 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이 세르게이 키슬약 전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를 만난 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이 러시아 제재 문제 등을 논의했는데 이런 사실을 FBI 수사관들한테 숨겼다는 겁니다. 플린 전 보좌관은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취임한 지 한 달도 못 돼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 어떻게 해서 선고 연기까지 나오게 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번에 공판이 어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까?
네. AP통신하고 CNN 방송 등이 보도한 걸 보면요. 에밋 설리번 담당 판사가 플린 전 보좌관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사실상 플린 전 보좌관이 나라를 팔아넘기는 행위를 했다는 건데요. 혐오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 플린 전 보좌관이 매우 심각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나무랐습니다. 또 플린 전 보좌관의 행동이 반역에 해당하지 않는지 특검 측에 물어보기도 해서 긴장이 감돌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이 재판까지 오게 된 이 플린 전 보좌관의 혐의는 이 반역이 아니라 그 위증 혐의인데요. 이런 위증 혐의에 대한 형량은 보통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최고 6개월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뮬러 특검 측은 앞서서 법원에 보낸 메모에서 징역형을 면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최소 형량만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플린 전 보좌관이 유죄를 시인한 뒤에 특검 수사에 협조했고 또 많은 도움이 됐다고 특검 측이 설명했는데요. 플린 전 보좌관이 그동안 19차례 특검이 대면 조사에 응했다고 합니다.
네, 이 담당 판사가 이런 특검 측 설명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설리번 판사는 형량을 결정할 때 특검에 협조한 점은 감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플린 전 보좌관의 협조를 추가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특검 측에 물었고요. 특검 측이 그렇다고 답했는데요. 그러면서 결국에 이 선거를 연기한다는 결정이 나온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플린 전 보좌관 문제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뭐 대체적으로는 동정적인 자세를 보였는데요. 18일 아침에 플린 전 보좌관에게 행운을 빈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플린 전 보좌관이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공판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도 흥미로울 것이란 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러시아 측과 공모한 일이 없다고 다시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플린 전 보좌관의 전 사업 동료들이 또 기소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터키 정부를 위해서 불법 로비 활동을 벌이고 이걸 감추려고 공모한 혐의인데요. 지난주에 비잔 키안 씨와 에킴 알프테킨 씨가 기소됐다는 사실이 17일 공개된 법원 자료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이 키안 씨는 18일 심리에서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알프테킨 씨 같은 경우는 FBI에 거짓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터키 정부를 위해서 로비 활동을 벌였다는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한 겁니까?
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터키 성직자 페툴라흐 귤렌 씨 송환을 위해서 미국 정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겁니다. 터키 정부가 지난 2016년에 실패한 쿠데타 배후에 이 귤렌 씨가 있다고 보고 미국 정부에 계속 송환을 요구해왔는데요. 귤렌 씨는 쿠데타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가 지난 미국 대선 기간에 펼친 이른바 정보전쟁의 실상을 담은 보고서가 나왔군요.
네, 연방상원 정보위원회가 이 외부에 의뢰해서 나온 보고서 두 건이 17일 공개됐습니다. 보고서는 러시아가 지난 미국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다양한 SNS 매체를 이용해서 전방위적으로 활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뭐 러시아가 이런 활동을 했다는 것은 이미 뭐 잘 알려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간 확보한 자료로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이미 알려진 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활동이 진행된 걸로 드러난 겁니다.
네, 어떤 기관이 조사를 진행했는지요?
네, 첫 번째 보고서는 이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컴퓨터를 이용한 선전선동 프로젝트 그리고 정보 분석 회사인 그래피카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고서는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이 SNS SNS 분석회사인 뉴 날러지사가 진행했습니다.
네, 두 보고서에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뭐 중요한 내용만을 좀 보면요. 먼저 광범위한 SNS 매체가 동원됐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기존에는 러시아가 주로 페이스북이나 구글 그리고 트위터를 중심으로 이 관련 활동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매체 외에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그리고 텀블러 같은 매체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 유튜브는 동영상을 공유하는 매체를 말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인스타그램이나 텀블러는 주로 사진을 공유하는 매체인데 이런 매체들도 광범위하게 동원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 측은 오래전부터 이런 활동을 준비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은 뭐 2016년 대선 직전에 시작한 활동이 아니라는 겁니까?
네, 러시아 쪽에서 이 활동을 실행한 조직이 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IRA, 인터넷 리서치 에이전시라는 조직인데요. 이 IRA는 지난 2009년 지방선거 때부터 실험적으로 활동을 시작했고 2013년 선거에서 트위터를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선전선동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IRA는 주로 이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정보나 이 미국 내 여론을 분열시키는 정보를 유포한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보수적인 유권자들한테는 트럼프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하고 다른 유권자들에게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도록 독려하거나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유포하려고 했습니다. IRA는 특히 이 SNS를 이용해서 흑인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친 것으로 드러나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 흑인 유권자들이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하지 않습니까?
네,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찰 폭력이나 인종차별 그리고 빈부격차 같은 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부각하고 이 정치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유포해서 흑인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 의제를 꺾으려는 노력을 벌였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또 흑인 유권자들 외에도 무슬림이나 중남미계 여성 유권자 그리고 퇴역 군인들을 대상으로도 정치권을 불신하고 투표에 참여하는 걸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 활동을 펼친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밖에 보고서는 또 이 러시아 기관의 선전 선동 활동 수단이 된 이 SNS 업체들의 대응도 비판했습니다.
SNS 업체들이 그동안 뭐 호된 비판을 받았죠.
맞습니다. 이 보고서는 SNS 매체들이 문제가 된 활동을 막으려고 제대로 협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가령 한 매체에서 어떤 활동이 문제가 돼서 이게 중단이 됐어도 다른 매체에서는 이런 활동이 장기간 허용되는 일이 많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뭐 이번 보고서에 대해서 SNS 매체 쪽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페이스북하고 트위터가 17일에 성명을 냈는데요. 두 회사는 관련 정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또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쪽에서 나온 말이 있는지요?
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근거 없다면서 이 보고서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연방 상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이죠. 리처드 버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 러시아가 지난 대선에서 여론 공작을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활동했는지 드러났다면서 그런데 러시아가 아직도 이런 활동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이 미국 10대들 사이에 전자담배 사용이 늘어서 문제라는 소식 뭐 여러 번 전해드린 일이 있는데요. 이를 확인해주는 또 다른 보고서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이 미시간 대학교가 전미 마약 남용연구소 지원을 받아서 연관 결과를 17일 발표했는데요. 미국 중고등학생 약 4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명 가운데 1명이 지난 30일 동안 전자담배를 피운 일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21%인데요. 지난해 조사에서는 이 비율이 11%였습니다.
11%에서 뭐 21%로 올랐으면 뭐 1년 사이에 거의 2배로 늘어난 거죠?
그렇죠. 43년 전에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이렇게 큰 폭으로 뛴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음주, 흡연, 약물 사용을 모두 포함해서 그렇다는 건데요. 다만 이번 조사에서는 비율로만 보면 술 마시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 앞서 또 연방정부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 바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청소년들 사이에서 전자담배 이용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이 전자담배에 대한 인식 부족을 먼저 들 수 있겠습니다. 영어로 이시가렛이라고 부르는 이 전자담배가 원래는 성인들이 담배 끊는 걸 돕 먹기 위해서 개발됐는데요. 일반 담배만큼은 아니지만 역시 니코틴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중독성이 강하고 또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암 유발 물질을 폐로 흡입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일반 담배만큼 그렇게 규제가 까다롭지가 않아서 청소년들이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뭐 그런데 이 전자담배를 피워본 사람들은 뭐 맛도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향을 여러 가지 향을 추가해서 취향대로 고를 수 있고요. 또 모양이 상당히 예뻐서 특히 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랍니다. 이 스콧 고틀리프 미 식품 의약국 국장은 10대들 사이에서 전자담배가 이 마치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전자담배를 피우던 아이들이 나중에는 일반 담배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려했습니다.
네, 다른 약물 사용은 어떻습니까?
이 청소년들 음주와 마약 사용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취하도록 마시거나 포금하는 경우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요. 코카인이나 오피오이드 같은 마약 사용 역시 줄었습니다. 음주가 가장 많았고 전자담배나 대마초 순이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적어도 한 번은 대마초를 피웠다고 답한 학생이 4명 가운데 1명꼴이었고 대마초 흡연율은 학령이 높은 학생들의 경우에 더 높게 나왔습니다.
네, 청소년들의 이 전자담배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뭐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달 FDA가 전자담배 판매를 대폭 규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향이 첨가된 전자담배를 판 때에는 담배 전문점이나 상점에서 구매자 나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팔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단 멘톨과 박하향은 여기서 제외됐습니다.
네. 그런데 또 요즘에는 그 인터넷을 통해서도 전자담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런데 인터넷 판매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게 했습니다. 반드시 이 구매자 나이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연방법으로 18살 이하 미성년자는 담배 구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담배뿐만 아니라 이 전자담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이런 새 규정이 얼마나 효과를 볼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이 나를 괴롭히는 일들 다 털어버리자는 가사의 노래인데요. Shake It Off, 테일러 스위프트가 부릅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 보내드리겠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임스 폴크 대통령은 비밀리에 과거 멕시코 지도자였던 산타 아나에게 대표를 보냈습니다.
이 산타 아나가 다시 멕시코로 돌아가서 권력을 잡을 수 있도록 미국이 도와준다면 나도 매각에 동의하지요.
산타 아나는 귀국한 뒤 다시 권력을 잡았습니다.
산타 아나는 4개월 만에 2만 명의 병력을 가진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제커리 테일러 장군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승전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결국 멕시코 정부는 항복을 선언했고요. 산타 아나는 멕시코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2부 제임스 폴크 대통령 시대.
1848년 2월 2일 미국과 멕시코는 평화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멕시코는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를 미국에 넘겨주고 텍사스 남쪽 국경은 리오그란데 강으로 하는 것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폴크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 합병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미합중국의 영토는 지금보다 더 넓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또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희생이 따르더라도 미국이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감수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더 이상 전쟁에 찬성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그만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제임스 폴크 대통령은 평화 조약을 의회에 넘겼습니다. 미국 의회와 멕시코 의회는 이를 승인했습니다. 이제 전쟁은 공식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미국은 이제 새로운 영토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새로운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제임스 폴크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의 지방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의회의 즉각적인 허락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노예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는 신속한 답변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미국 남부와 북부는 새 영토에서 노예 제도 허용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당연히 노예를 허용해야죠. 허용해야 하고 말고요. 새 영토에 노예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권한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남부인들의 주장대로 새 영토에 노예를 허용한다면 노예 제도가 확산될 건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닙니까? 의회는 결코 새 영토에 노예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의회가 뭔데 허용을 하고 말고 정한다는 겁니까? 의회가 새 영토에 노예 제도를 할지 말지 결정권이 있다고 어느 법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까? 의회가 새 영토 노예 문제를 다룰 자격이 있다고 누가 그러냐고요?
어디긴 어딥니까? 헌법이죠. 헌법이 의회에 그런 권한을 부여했고요. 지금까지 쭉 그래왔지 않았습니까? 지난 50년 동안 우리 모두 의회가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고 믿어왔고, 실제로 의회가 노예제도에 대한 결의안과 법안을 통과시켜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왔으면 앞으로도 그런 거죠.
이러니 북부 사람들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니까요. 노예제도 처리는 말이죠, 의회가 아니라 각 주들, 우리가 살고 있는 각 주의 권한입니다.
남부와 북부는 노예제도 허용 여부를 두고 서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텍사스가 주로 합병되기 전까지는 미국의 모든 지도자들은 의회에 노예 문제 결정권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캘리포니아와 오레건, 뉴멕시코 지역의 노예 문제에 미주리 타협 안의 경계선이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주리 타협 안의 적용 범위를 서쪽의 태평양 연안 지역까지 확대하는 건 어떻습니까? 통치령의 경계선 북쪽 지역은 노예 해방구로 남아있고 남쪽은 노예 허용구로 남겨두는 거죠.
미주리 타협안 역시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새 영토에 정부를 수립하자는 데는 모두가 동의했지만 노예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델라웨어 출신 존 클레이튼 상원 의원이 새 영토의 노예 문제를 다루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상원의 합의에 따라 구성됐고요. 클레이튼 상원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6일 이내에 타협안을 통과시켰습니다.
4명의 휘그당원과 4명의 민주당원, 그리고 북부와 남부에서도 같은 수의 의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타협안을 도출해냈습니다. 오레건은 자유통치령으로 노예제를 불법으로 결정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는 지방의회가 노예제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갖지 못하는 만큼 이 두 곳의 노예 문제는 모두 연방대법원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특별위원회가 내놓은 타협안은 상원을 통과했지만 하원은 이를 부결시켰습니다. 오랜 토론 끝에 의회는 오레건의 통치령 정부 수립안을 통과시켰고요. 오레건은 노예를 금지하는 자유의 통치령이 됐습니다.
적은 표 차이로 오레건이 노예를 금지하는 주가 되자 존 카룬 상원 의원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남부인들에게는 불리한 표결이었고, 무엇보다 남부 출신 의원들이 노예 반대 통치령 설정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사실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레건이 노예 반대 통치령이 되고 얼마 뒤 의회는 회기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1848년 선거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미합중국이 새로운 대통령 선거운동에 돌입했던 이때 제임스 폴크 대통령은 연로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고 행정부 출발과 함께 중요한 몇 가지 큰 계획들을 세웠었죠. 수입 상품에 대한 세금을 줄이는 문제와 독립된 재무부를 창설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영국과 오레건 경계선 문제도 우선 과제였습니다. 또 캘리포니아를 미국 영토로 합병시킬 계획도 세웠었지요. 다행히도 제 임기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한 결과 처음 계획들이 거의 다 잘 됐습니다. 큰 성과를 이뤘다고 보는데, 이만하면 국가를 위해 제대로 봉사한 대통령이라고 저 스스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제임스 폴크 대통령은 4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대통령으로서 계획했던 일들을 처리했습니다. 오레곤 문제는 영국과 타협을 이뤘고, 1846년에는 정부 돈을 보관할 수 있는 독립된 재무부를 다시 설립해 정부 자금을 더 이상 민간은행에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처음 행정부 출범 때의 계획대로 수입 상품에 대한 세금도 대폭 낮췄고, 멕시코와 맺은 협정에 따라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뉴멕시코까지 미국 영토로 합병시켰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Speak Easy의 주간 코너 뉴스톡입니다. 오늘 배울 표현은 piecemeal approach인데요. 대화 한번 들어보시죠.
North Korea offers to dismantle Dongchangri and also Yongbyon if there is U.S.'s corresponding steps. So what are your take about these piecemeal approach by North Korea?
북한은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동창리와 영변 해체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단편적 접근법을 어떻게 보나요? piece는 한 조각, 자르거나 나눈 것의 한 부분이라는 뜻인데요. piecemeal는 단편적인, 조금씩 진행하는 이란 뜻입니다. approach는 접근이어서 piecemeal approach,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조금씩 단편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North Korea offers to dismantle Dongchangri and Yongbyon if there are corresponding steps by the U.S. 북한은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동창리와 영변 해체를 제안하고 있는데요. What is your take on this piecemeal approach by North Korea? 북한의 단편적 접근법을 어떻게 보나요?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So I think a piecemeal approach is really reflective of a broader strategy that North Korea has taken. It's really an attempt by them, I think, to play hard to get.
단편적인 접근법은 북한의 전략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비싸게 굴어 협상력을 높이려는 시도로 봅니다. 여기서도 piecemeal approach라는 표현이 나오죠. I think a piecemeal approach is really reflective of a broader strategy that North Korea is taking. 단편적인 접근법은 북한의 광범위한 전략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한단 말인데요. It's really an attempt by them to play hard to get. 비싸게 굴어 협상력을 높이려는 시도로 본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North Korea offers to dismantle Dongchangri and also Yongbyon if there is U.S.'s corresponding steps. So what are your take about these piecemeal approach by North Korea?
북한은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동창리와 영변 해체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단편적 접근법을 어떻게 보나요?
So I think a piecemeal approach is really reflective of a broader strategy that North Korea has taken. It's really an attempt by them, I think, to play hard to get.
단편적인 접근법은 북한의 전략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비싸게 굴어 협상력을 높이려는 시도로 봅니다. 오늘 뉴스톡에서 piecemeal approach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데이빗 보이와 퀸이 함께 부르는 노래 Under Pressure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지겠습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부지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o slashed and torn.
America.